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인 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예, 바야흐로 정말 네.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새해가 정말 밝았네요.
네, 정말 밝았어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화목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팎으로 어지러운 일들이 많은데요. 교회도 화목하고 나라도 좀 화목하고 연합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뭐 개인적으로 이 새해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목사님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이하 동문.
영어로 미투.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2과 에덴에서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한 개 동안은 우리가 대쟁투에 대해서 네.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덴에서의 위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류는 진화하고 진보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망가지고 파괴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흔히 말하는 진화론과 창조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진화론자들의 주장하는 기본 개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류는 더 아름답고 완전하게 진화되어 간다는 것이고요.
발전적이다.
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들은 미래를 아주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창조론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인류와 세상은 처음이 가장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네. 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지구. 또 죄로 인해 망가지기 전에 인류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대쟁투가 시작되고 그 선악의 싸움으로 인해서 인류와 세상은 점점 더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처음의 아름다움은 무엇이고 또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번 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과연 세상은 점점 진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로 인해 점점 퇴화되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뻔한 것 같아요. 제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기 때하고 지금의 얼굴하고 네, 점점점 네. 발전하고 있는지 퇴화되고 있는지 네.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뭐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저희가 찬미를 늘 듣는데 찬미 듣기 전에 기억절 노래를 들려드리잖아요.
네네.
이 기억절 노래가 어디에서 해주시는지 아시죠?
네.
이 마라나타 노래 찬양 선교단에서 해마다 이렇게 1년 전체를 기억절로 작곡하고 또 친히 노래 불러서 이렇게 들려주는데 이 시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고해주신 분이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찬미 듣고 시작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마음삼어 애타네. 어두운 세상 버려진 이 땅에 수많은 세월 남아망했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오래 쉬며 지체할 수 없도다. 나의 구주 진이 빛이 되시네. 탄식과 괴로움 슬픔이 없는 곳 죽음과 눈물 영원히 없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오래 쉬며 지체할 수 없도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세 가지 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예, 성경은 창조된 지구의 처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 무려 7번이나 등장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처음 지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모두 세 번에 걸친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째는요, 바다 동물들과 공중의 새에게 복을 명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 언급된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이 뭐 굳이 새와 물고기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번성하니까요.
그렇죠. 셋째 날 창조하신 씨 가진 나무들, 또 여섯째 날 창조된 땅의 모든 생명들 역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두 번째로 등장하는 복의 개념은 이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즉 인류에게 명하신 복인데요. 그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동물들에게 주신 복과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셨는데요. 그러나 여기 다른 생명들에게 없는 한 가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네. 바로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아, 다스리라는 명령이 있군요.
네, 이것이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복이요, 특권인데요. 특히 여기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표현은 인간이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이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지키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모든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존재인 것이죠. 진화론자들은 너희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진화해서 생겨난 존재라는 것인데요. 출발도 같고 생명의 가치도 동일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네,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잖아요.
네.
올해 원숭이 해인데 네. 저 진화론자는 난리가 났겠네요.
네.
우리의 조상들의 해가 왔다고.
네. 네.
성경은 정말 반대죠.
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므로 인간이 가진 아주 특별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인간을 향한 창조주의 생각이 의도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이 다른 여타 어떤 짐승이나 새나 이런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존귀한 그렇죠. 존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만 봐도 그런 네. 특별한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자식 태어났는데 네. 야, 너는 정말 돼지 닮았다. 소 닮았다. 이러면은 자식 된 입장으로서도 기분 안 좋잖아요. 아, 너는 엄마 닮았다. 네. 뭐 아빠 꼭 닮았네. 이러면 네. 사실 기분 좋거든요.
뭐 기분 나빠하는 자식들도 있긴 하겠습니다.
드물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이 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예, 세 번째 등장하는 복은 바로 안식일의 복입니다.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지금까지의 복은 어떤 피조 대상, 예를 들어 뭐 물고기나 새 또는 사람에게 명해진 것이라면 이 세 번째 등장하는 복은 피조 대상이 아닌 시간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안식일의 복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또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생명체에게 약속된 복이 바로 이 안식일의 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복은 정말 이 새나 짐승이나 사람 모두에게 그 시간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복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놀라운 축복이네요.
네, 이런 안식일의 개념은 십계명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뿐만 아니라 내 육축들까지도 안식일 쉼에 포함시키셨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의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예, 차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복을 주실 때는 처음에는 이 새나 짐승들 뭐 나무 뭐 이런 거 주시고 또 사람도 주시고
네.
그 모든 사람에게 또 한 번 복에 거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 주시니까 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목사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네. 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첫 번째 복을 모든 생물들에게 피조물들에게 명하셨고요. 둘째로는 인간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복을 통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복을 통해서 피조물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 세계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피조물들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래 취지는 그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인간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참된 행복이 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피조세계는 더 이상 인간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하죠. 땅에서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 동물들은 사람을 피할 뿐만 아니라 점점 사나운 이빨을 인간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점점 더 불행으로 내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이 주권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피조물 역시 인간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처음의 아름다움과 행복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회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인정함으로 처음 행복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또한 그 마음으로 피조세계를 보호하고 다스리며 지킬 때 세상은 점차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복들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지구의 모습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겠죠.
네, 이럴 소지는 세 가지 복인데 이 세 가지 복이 이 창조 때의 온 인류와 또 창조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요 또 복이었는데 죄가 이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복을 깨뜨려버리고 말았네요. 근데 목사님 얼마 전에 그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그 동물 그 사육사인데요.
네.
아프리카의 사자 이렇게 사자를 관리하는 그런 예, 사육사였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를 관리하는
네네, 예. 그런데 그게 한 10년인가 20년 지났는데 우연히 네. 또 그 사자를 만난 거예요.
아.
근데 네네네. 서로 알아보고
네, 맞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네, 이 주인에게 맞아요. 안기고 막 이런 보는 네. 모습 보면서 네. 야, 이게 창조 때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보냈어야 할 네.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놓일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그 중심이 안식일에 있다는 거. 우리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월요일 서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창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구분하셨죠. 예를 들어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구분하셨고 땅과 바다, 또 낮과 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구분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른 구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과에 대한 구분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까지의 구분은 그 어떤 인간의 선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빛과 어둠, 땅과 바다, 남자와 여자. 이 모든 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네.
인간은 그 속에서 그 어떤 선택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에게 선택을 요구하셨죠. 여기에 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구분과 인간의 선택이 담겨져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공존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네,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셨는데 이 구분의 선택을 사람들이 어기고 잘못했을 때에 그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갖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특별히 구분하신 것일까?
그거 정말 많이 질문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학생들이
네.
하나님께서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놓냐. 마치 그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게
하나님
잘못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어떻게 뜻이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요, 먼저 인간의 특별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에게 선악과를 금하는 내용이 없어요. 뭐 사자에게 야, 너 선악과 먹지 마라. 뭐 원숭이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 원숭이가 따먹기도 쉬울 것 같은데.
네.
우리보다는.
네. 네. 사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이 명령을 했다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만이 무엇을 가진 존재예요?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그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주권적 관계를 나타내는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아마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선악과는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나쁜
나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먹으면 죽는 나무이기 때문이죠. 이거 네. 먹으면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쁜 나무죠. 이제 죄가 들어왔다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나무가 싫은가 봐요.
네. 하지만 성경은 그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선악과는 셋째 날 창조됐을 겁니다. 식물이니까요.
예,
모든 식물들은 다 셋째 날 창조됐기 네. 때문에 분명히 선악과도 셋째 날 창조되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셋째 날 세상에 대해서 1장 12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였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좋았더라라는 표현에는 분명히 선악과도 포함되어 있을 게 당연한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포함한 모든 식물을 창조하신 후에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나무임에 틀림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죽음을 가져다주는 것은 그 나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나빠서였네.
아, 네. 네, 쉽게 말하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은요. 선악과 자체의 어떤 성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 자체에 뭐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드신 존재가 되고요. 또 그 네. 독을 보고는 좋다 라고 말씀하신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악과 자체의 어떤 성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주권적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시금석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금석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예요. 그 선택이란 사랑의 관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관계는 결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선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보시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선악과가 없는 세상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세상이요. 네. 그것은 그 어디에서도 참된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 곳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
네.
이건 정말 불행일 수도 있잖아요.
예.
만약에 그리고 그 나무가 독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짐승들이나 여타 다른 짐승들에게도 먹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먹으면 죽으니까.
네.
근데 그런 말씀 없는 거 보면 이것은 어떤 나무의 독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주제, 이슈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분리가 시작이 됐죠.
네.
생명의 공급이 끊기고 그 결과 죽음이 들어온 것인데요. 결국 죽음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이것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주고 하나님께서도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의미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선악과 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주권을 인정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화요일 서지는 타락 원이네요. 네. 타락을 여러 번 하나 봐요.
네. 네.
첫 번째 타락은 뭡니까?
우리는 흔히 이 타락이라는 말을요, 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하잖아요.
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타락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사실 뭐 누구도 선악과를 먹은 행위를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하다고 말하지는 않죠.
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타락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뭐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얼마나 속 좁길래
네.
과일 하나 먹은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고 죽이느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바로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에 비로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 타락이 성경이 말하는 타락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네.
지난 과에서 공부했듯이 하늘에서 타락이 시작됐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타락천사였죠.
예,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타락은 사단을 통해 이 땅에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사단은 인류를 타락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네.
그 첫 번째 방법은 뱀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한 것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예, 어떤 분들은 죄가 들어오기 전인데도 어떻게 뱀이 간교할 수 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네, 저도 그게 사실 처음에 궁금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간교란 뜻이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니까
좋게 들리지 않은데
네.
창조를 했을 땐 다 아름다웠는데
네.
왜 이 뱀은 간교했을까?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간교라는 단어는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아마 여기서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교활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영리하다 혹은 신중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보고 아름다운데 아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지혜롭고 아주
네,
영리하고
네, 네.
신통방통하다
그렇죠,
네. 이런 뜻이 있겠네요.
신통방통. 네, 어쨌든 뭐 그런 의미에서 뱀도 역시 여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 짐승 중에 하나면서
네.
그 들짐승 중에 가장
예쁘고,
영리하고 예, 신중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올해가 원숭이띠잖아요.
네.
원숭이도 이렇잖아요.
아,
지혜롭고 아주 영리하고
네.
사람 잘 따라하고
아, 사람 잘 따라.
네, 뱀도 그 당시에 예, 에덴 동산에서 가장 사람에게 친근성 있고 또 영리하고 지혜로웠던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단은 바로 그 뱀, 즉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하도록 한 겁니다. 아, 이것은 매우 기습적인 접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갑자기 사단은 하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54페이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더라면 그 여자의 공포심이 자극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매혹적인 그 뱀이 타락한 원수의 매개물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
네, 사단은 아담과 떨어져 있는 하와에게 그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이죠. 이처럼 죄의 유혹은요,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그것도 아주 예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요, 그렇죠?
예, 사단은 그 타이밍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야 하는지 그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뱀, 이것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와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네, 아주 기습적으로,
네,
아주 어여쁜 이 여인이 저 정말 좋은 제안으로 이 요셉에게 접근했을 때 요셉이 상당히 고민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치 이 하와처럼.
아, 근데 안 넘어갔네요.
네, 안 넘어갔죠.
네.
그런데 하와는 넘어갔네요.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넘어갔죠.
아, 그 바세바가 목욕탕을 가지 차라리 왜 그 지붕에서 목욕을 하셔가지고, 예,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의 유혹은 항상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마음속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가 선택한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이 부정적인 질문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사단은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담고 있죠. 그분을 마치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분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하와 자신도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이 부정적인 질문은 청중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이끕니다. 이렇게 뱀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은 하와의 입으로 옮겨지게 되고 결국 그의 입에서 죽을까 하노라 라는 불신의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사단이 사용한 두 번째 전략입니다.
사실 부정적인 언어만큼 사람을 또 이 쉽게 넘어가게 만드는 게 없어요.
네.
우리도 딱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긍정적인, 맞아요, 얘기보다는 누구에 대한 불평, 비난한 얘기는 쉽게 동화되고,
맞아요,
어느새 모르게 나도 그렇게
그렇게 전혀 생각 안 하다가, 네, 부정적인 말 들으면 그쪽으로 확 기울어지게 되죠.
나중에 후회하죠.
네.
어,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의 말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말은 항상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그대로 될 때가 많거든요. 좋은 말 가려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단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하와를 향해 세 번째 전략인 확언을 내뱉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하와에게 불신의 마음을 일으킨 사단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 위하여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쩌면요, 이때 사단의 두 눈은 흔들리는 하와의 두 눈동자를 똑바로 주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또박또박 너무도 확실하고 자신있게 이 말을 내뱉었겠죠. 그러자 하와는 주저없이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 입에 넣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를 타락으로 이끌기 위한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이었죠.
야, 어떤 면에서 뱀이 먼저 확 먹어버려지는 않았을까요? 야, 나 먹었는데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하늘 가서 물어보죠.
네.
어쨌든 하와는 이 확언의 말씀에, 말씀도 아니죠, 이 확언의 미혹한 말에,
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목사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단은 우리가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노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평안히 왕궁을 거닐 때 바세바를 보여주고 베드로가 평안히 잠을 자고 있을 때 군사를 보내서 예수를 잡아간 것처럼 사단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야 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불어넣죠. 이러한 불신의 생각은 때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의 이성과 지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둠으로써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판단하여 결국 불신에 이르게 만들죠. 그리고 난 후에 사단은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다양한 이론,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고 확신하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야 결국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무반비한 상태에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죠. 둘째로, 불신의 마음이 들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서 확신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방법입니다. 사단의 거짓 학원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겠죠.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확언에 내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결국 이 사단의 말은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그 거짓말도 너무 당당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넘어가게 돼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거짓 선지자나 뭐 이렇게
사기꾼들
네. 말이에요. 긴가민가하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맞아요.
이거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돈 많이 벌 수 있다. 뭐 잘 된다. 그리고 또 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온갖 확실한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확신하면서 확실하게 믿어야 될지는 성경의 기준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거짓에 흔들리진 않겠죠.
네. 네,
진리를 확실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말씀에 충실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첫 번째 화요일 소재 타락 원은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된 상태를 타락이라고 하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타락의 길로 이끄는 세 가지 방법, 그렇죠?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던 무방비한 상태에 매력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불신의 말, 불평적인 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접근하고요. 세 번째는 거짓에 대한 아주 확실성, 확언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타락2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타락2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들은 하와는 다시 한번 선악과를 쳐다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을 선악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당시 하와의 눈에 비친 선악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나무를 본 시점입니다. 이전에도 하와는 선악과를 봤을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이고 또 뱀과 대화할 때도 역시 그의 눈에는 선악과가 들어왔겠죠.
네, 생명과 먹을 때마다 봤을 거예요.
네. 하지만 늘 보던 선악과가 이번에는 다르게 보인 겁니다. 전혀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탐스럽지도 않았던 그 선악과가 이번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보였을까요?
여자가 바뀐 거 아니에요?
여자가 바뀌었습니다.
네.
여자의 마음이 바뀐 것이죠.
마음이 바뀌었죠.
네. 바뀐 것은 선악과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하와, 여자의 마음이었죠. 그전까지는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가 전혀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봤다 할지라도.
네.
그러나 뱀의 말을 통해서 의심이 생기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그녀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뱀에게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 전혀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죠. 어떤 물건을 정말 싸구려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는 뭐 별로 안 좋아 보였던 물건이 나중에 그 가격을 딱 듣고는 엄청 비싸다는 것을 알고 나서 다시 보면 야, 되게 고급스럽다.
그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네.
어느 그 저 건물에
네.
들어가는 입구에 네. 전시해놓은 무슨 병 같은 게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방치해뒀듯이 그냥 놨대요.
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몇십억 하는 엄청난 귀한 중국의 어떤 도자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걸 알고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다고 그러죠.
네네.
야, 저렇게 귀한 걸 갖다가 입구에다 저렇게 방치해두시 네. 드다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게.
맞습니다. 거죠. 예. 사실 사람의 눈은요.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본인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죠.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 실과가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믿을 게 못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감각에 압도당했습니다. 그 나무는 정말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죠. 그러나 그의 감각이 틀렸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그녀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깨닫게 되죠.
네, 저는 이거 확실하게 느껴요.
네.
가끔씩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TV 같은 거 보잖아요.
네.
그럼 정말 예쁜 연예인들이 이렇게 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우와, 저 사람 정말 예쁘지 않냐?
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는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는데도
네.
에이, 난 별로야. 내 취향은 아니야.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아.
사람마다 다 다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상대적이다.
네. 네. 이것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네.
확실히 부부는
네.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서로 바쁘다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네.
하면
네.
안 될 것 같아요.
아. 아주 좋은 적용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뭔가 하면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 황홀해 보입니다. 그것을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몰려오죠.
네.
그러나 정작 죄를 범하고 나면 급격하게 후회와 허탈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먹음직스러웠던 것이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는 곧바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몰려와서 자신의 몸을 숨긴 것처럼 죄는 언제나 그것을 맛보기 전과 후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감각을 결코 믿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이 먹음직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녕 죽으리라 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는 대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보는 존재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각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넣고 그분의 품성을 마음에 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수요일 서지는 타락투인데요. 이 타락의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것, 자기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 네. 절대 이거 안 넘어가. 절대 뭐 나한테는 뭐 손에 장을 지지는 한 뭐 안 된다고.
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걸 선택할 때에 나를 좀 내다보면 좋겠어요.
네.
지금 당장의 즐거움만 생각하다 보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올까
네.
어떤 죄책감이 또 생길까 뭐 네. 이런 걸 좀 내다볼 수만 있다면 네. 우리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선견지명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목요일 소지가 바로 그 죄의 결과.
아, 그렇습니까?
네, 죄의 결과.
네, 뭐 원고를 보고 한 얘기는 아닌데 네. 네, 그럼 목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제목은 죄의 결과인데요. 네. 어떤 말씀인가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죄의 결과는요. 사화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러나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오히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그녀가 겪은 죄의 결과였죠.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먼저 죄로 인해 인류가 겪었던 첫 번째 결과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전절인 24절에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으니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었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더 이상 둘이 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는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깨어진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내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의 결과였습니다.
네,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비틀어지는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해야 할 부부 관계도 뭔가가 이렇게 좀 잘못한 게 들어오면은 서로 남탓하다가 그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지는 걸 보게 네. 되거든요. 이 죄의 결과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관계의 비틀어짐,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죄의 결과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가 깨뜨린 두 번째 관계는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거야말로 아마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였던 것이죠. 우리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죠. 잘못한 네. 것이 전혀 없을 때는 엄마 아빠가 집에 오실 때를 정말 기다리게 되고 오시면 반갑습니다.
계속 전화하죠. 언제
오시냐고. 네. 네. 하지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초인종 소리가 아주 두렵게 느껴집니다.
네.
이것이 죄의 결과죠.
성적표 받았나.
네.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던 인류는 죄로 인해서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이것이 네. 죄의 두 번째 결과였죠.
저도 지금 막 생각이 나는데
네.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접시가 있었는데
네.
어머니 아버님이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우리가 뭐 해먹으려고 하다가
네.
깨뜨리고 말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말하기가 싫어가지고 안 보이게 이제 깨끗하게 치웠어요.
네.
치우긴 치웠는데 어머니가 딱 오시는데 그때부터 고민되는 거예요.
아.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나중에.
네.
나중에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더 혼났잖아요. 왜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냐고.
아.
엄마가 찾을 때 얘기했거든요.
아. 아, 그래도 얘기하셨네요. 네, 다행히. 예,
모른 척 할래.
저 그 지금까지 얘기 안 하셨으면 이 방송을 빌어 좀 말씀을 하시라고. 네.
근데 우리 그래요. 어머니는 그 그릇이 어떤 건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저도 잘 안 나요.
네.
혼난 경우는 좀 나는데. 아. 네. 예, 이것이 예, 부모 자녀 간에도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깨뜨리는데 이 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아주 가까운 관계를 깨뜨려서 멀어지게 하고 또 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깨진 관계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죄의 결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과 피조물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입니다.
마치 그 첫 번째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죠.
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주셨던 세 가지의 복이 죄로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 아담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누구를 향해요?
바로 우리들.
예, 네. 여기 창세기 3장 18절에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겠다. 너, 아담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인간의 다스림을 받고 돌봄을 받는 피조물들이 서서히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온순하고 아름다웠던 동물들이 인간을 피하고 이빨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도 역시 그들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그들의 친구에서 그들을 잡아먹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또 다른 결과였죠.
예,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짐승이 오늘 갑자기 막 대들거나 막 해코지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네.
이게 죄의 변한 모습, 죄 때문에 이르러온 모습을 분명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죄의 결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 결과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되죠. 둘째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자기 몸을 숨기게 됩니다. 셋째로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통과 수고가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죠. 이것이 죄가 주는 상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뱀의 말대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처음 하와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내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죄는 그 함께가 깨어지고 홀로라고 하는 외로움을 주고 말았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황홀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죄악들, 그것은 잠시 잠깐의 쾌락을 줄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하지요. 이것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매 순간 경험하고 사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 흐트러진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겠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또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움을 희미하게나마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죄악은 사라지고 처음 지구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회복되는 그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이 동산을 거닐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행복한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즘에 그 TV 공익 광고 중에 금연 광고 우리 보셨습니까?
어떤 광고죠?
딱 들어오자마자 이 담배를 달라는 소리 안 하고
네.
후두암 하나 주세요.
아, 못 봤습니다.
네, 뭐 심장마비 하나 주세요.
아.
뇌졸중 하나 주세요. 이런 광고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담배를 피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과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거를 할 이유가 없고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쓸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시작하게 하셨죠. 세 가지 복, 네, 천연계가 받는 복, 인류가 받은 복, 그리고 모든 인류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구별된 시간 속에 거할 때 받는 복을 주셨지만은 죄는 바로 이런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서 비참한 결과를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결과에 이르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또 천연계가 회복되도록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놀라운 사랑과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긴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애쓰며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된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복을 통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 복이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없습니다. 사람과 피조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됐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부끄러워하며 땅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죠. 그렇게 황홀하고 아름답게 보이던 죄악이 막상 들어가 보니 인류를 가장 비참한 길로 빠져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실상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선악 간의 싸움 속에서 죄의 습성을 분명히 알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세 가지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겠죠.
네, 목사님의 기도로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처음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 가운데 우리가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죄의 유혹들, 너무나도 그 유혹이 크고 그 죄가 아름답게 보여서 넘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잠시 잠깐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현명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실 때 그 자리에 다시 첫 아담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거닐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2016년이 밝았습니다. 사실 오늘의 나를 생각해 보면 나 혼자 노력하고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또 선생님의 가르침, 늘 나와 또 함께 해주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뭐 이런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의 삶의 행복의 질이 높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16년도에는 더욱 이렇게 윤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믿음도 자라고 교회도 부흥하는 여러분들이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